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어떤 부부가 가볍게 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이랬습니다. 내가 안 해준 게 뭐고? 우리 얘기는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요. 남편이 이런 말을 했을 때 답변이 뭡니까? 그리고 우리 이웃집 얘기입니다. 남편이 내가 안 해준 게 뭐고? 부인의 답변이 뭐죠? 예? 예, 어찌 그래 잘 아셔요. 해준 건 뭔데 이거죠. 누구 말이 맞을까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남편 말이 맞아요? 남편 말이 맞다는데 왜 웃으세요? 누구 말이 맞는지 우린 모릅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동일한 사안은 틀림없어요. 한 집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한 가지 사항을 두고 남편이 보는 것과 아내가 보는 것이 이게 전혀 다른 겁니다. 두 사람 다 어쩌면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가끔 이런 남편도 있죠. 나 같은 남편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그러죠. 나 같은 남편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맞을까요? 착각일까요? 아, 그 집에 그런 분 계셔요? 맞는 말이에요? 착각이에요? 아, 착각이랍니다. 어떨 땐 맞을 수도 있고요. 어떨 땐 착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사람은요, 전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맞는 얘기인데 남이 보기에 착각인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 모두는 거의 모든 일에 착각을 하며 사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나 혼자만의 생각이고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남이 그렇게 생각 안 해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거의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눈으로 빤히 본 사실에 대해서도 사물을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할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서로 착각 속에 빠져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물론 착각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군가가 한 말입니다. 부인이 신랑을 보고요.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입니다. 제가 그 말 듣고 나니까 그거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로또가 그거 쉬운 겁니까? 자기 신랑을 보고요. 당신은 내 인생에 로또 복권 당첨된 것과 같다는데요. 뭐 착각일까요? 사실일까요? 착각이라도 이런 착각은 괜찮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이런 착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대부분의 착각은요. 흔히 말하는 대로 대세에 그리 영향이 없습니다. 간혹은 그런 착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순간의 착각이 일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괜히 또 아 그거 내 결혼 얘기다 그러지 마세요. 결혼할 때 한 번 착각은 이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순간의 착각이요, 영혼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무서운 일이죠. 어쨌든 이런 것이든 저런 것이든 우리는 이런 착각을 조금 줄여서 사실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잘 보시면 모세도 착각을 했습니다. 모세가 무슨 착각을 했으며 어떻게 그런 착각을 좀 피해갈 수 있을는지 모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던 그 시절에 모세가 출생을 했습니다. 강물에 버려졌지만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강물에 버려졌지만 공주가 건져내는 바람에 오히려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22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죠.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잘 가르쳐서요, 당대 모든 학문을 다 학문을 통달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훗날 이 모세가 애굽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요, 애굽 사람들이 말하던 그 노예들을 전부 인도해서 애굽을 떠나버리는 지도자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완전히 호랑이 새끼를 키운 꼴입니다. 열심히 잘 가르쳐 두었더니 그가 애굽을 상대로 칼을 빼들 줄은 차마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23절에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라고 합니다. 모세가 40세가 됐을 즈음에 자기 동족들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나오는 애굽의 관리한 사람을 때려 죽인 이야기가 그 밑에 나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잘 알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자가 어느 정도의 능력과 어느 정도의 권세를 가졌을까요? 쉽게 생각해 보면 하급 관리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일국의 왕자가 외국으로 도망을 가야 할까요? 고대의 왕자 참 권력이 집중되어 있던 그 시절에 이 왕자가 이만한 일로 망명을 가하는 것처럼 도망을 쳐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한 사람을 쳐 죽였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단순한 사건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론 우리가 추측을 조금 더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결과를 보고 거꾸로 좀 추측을 해보면 최소한도로 모세가 저지른 일은 나라에 대한 반역이라고 불릴 만한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일 가운데 특별히 사람을 죽인 일을 간단하게 하나 기록을 해놨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가 아니라면 뭐 때문에 바로를 피해서 일국의 왕자가 미디안 광야로 저 먼 국경 너머로 피난을 갔겠냔 말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모세는 40세 즈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를 했다가 그것이 실패로 끝났고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도망을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좀 자연스럽습니다. 어쨌든 젊은 날에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꿈은 산산이 깨어지고 미디안 광야 참 먼 곳입니다. 그것으로 도망을 가서 결국은 40년을 지냈습니다. 지도자는커녕 아니 애굽의 왕자는커녕 목동 양이나 치면서 40년 세월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80이 됐을 때요, 젊은 날의 패기나 정열은 다 잃어버렸고 이제 노인네가 돼서요, 뭐 그럴싸한 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모세에게 다른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끝끝내 거부합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것, 이거는 나중에 보면 애굽의 술객들도 했던 일이니까 별거 아니라고 칩시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이라고 그러면 하늘이 준 병, 이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런 병이 나게도 할 수 있고 고치게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겁나겠습니까? 겁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하는데도 모세가 못합니다. 이유도 참 많아요. 전 입이 둔한 사람. 원래는 말에 능했다고 했는데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말에도 능했다고 했는데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 뭐 혀가 어떻게 되어버렸는지 입이 그렇게 둔해져버렸다네요. 말도 잘 못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래서 안 간다고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화를 몹시 내셨죠. 그게 도대체 몇 번이나 못 간다고 말했는지 제가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참 횟수가 많아요. 우리 아들이 만약에 이랬으면 벌써 난리가 나서 났을 겁니다만 참 못한데 이게 일종의 반항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모세가 왜 이렇게 못한다고 버티고 이렇게 반항을 하느냐 생각을 해보면 모세에게도 할 말이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이런 일을 시키시려고 하신다면 내게 능력 있고 힘이 있고 뭔가를 할 만한 의지가 있을 때 그때 나를 부르셔서 이걸 시켰어야지 지금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왜 하필 지금 와서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십니까?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예전 우리 성경에는 노를 바라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헛소리 더 하면 그냥 막 죽었다 이런 정도 되어가지고 결국은 모세가 마지못해서 쫓겨가서 민족을 인도하러 간 겁니다. 그런 모세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참 일할 만할 때 부르셔서 맡겼으면 잘 해낼 건데 지금 날 두러 어떡하란 말입니까? 뭐 이런 생각이죠.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그러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세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정을 해서 모세의 소원대로요. 40대에 애굽의 왕자라는 그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 일 안 됩니다. 뭐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통솔 못합니다. 통솔 안 됩니다. 그거. 여러분 애굽의 바로나 애굽의 왕자가 많은 백성들 위해 군림할 수 있는 권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애굽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많은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건 전부 힘입니다. 무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로가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졌다지만 그 밑에 군사가 없으면요. 힘 못 씁니다. 가끔은 역사에 그런 어떤 무력보다가는 진정한 권위가 있어서 세워진 왕도 있긴 했지만 그건 극히 드뭅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리 이마에 별을 4개씩 달고 있어도 그 밑에 병졸이 없으면요. 그 장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혼자서.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했을 때 그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통솔해가 나왔다고 쳐보세요. 광야로 나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모세의 말을 잘 들었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을 수 없이 체험하고도요. 하나님께 가장 대항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왕자에게 그렇게 순종을 잘하고 말 잘 들었을까요? 애굽 내에서라면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애굽을 떠난 상태에서 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돼서 애굽에서 거느리고 있던 병사들, 친위들을 다 이끌고 나왔겠어요? 그래갖고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못됩니다. 애굽에서 지휘하던 군사들 다 놔두고요. 왕자의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통솔이가 사막으로 광야로 나왔다고 쳐보세요. 그 통솔이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요. 그 다음에 그 두려운 모습들을 몸소 목격하고도요. 좀 어려움이 생기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반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모세가 자기가 왕자로 했을 때에 내 권력 가지고 이끌고 나가보겠다?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 거 모른 채 모세가 내가 왕자인데 어떻게 내 백성을 한번 해볼 거라? 이게 모세의 착각이었다는 뜻입니다. 40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뭔가를 하게 하실 거라는 이게 모세 입장에서 착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목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요. 만약에 젊을 때 4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다고 쳤으면 모르긴 몰라도 최소한도 200만이 넘는 이 많은 식구들을 광야에서 어쩌면 제대로 인도하지 못한 채 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된 것은 물론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켜서 하나의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실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훈련시켜서 이 광야에서 하나의 단단한 민족으로 형성시키고 싶은 일이 있었었는데 이 임무를 잘 달성하려면 지도자는요 광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광야에서 이 대군을 어떻게 인솔해 가야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 훈련 없이 모세가 나이 40에요 백성들이 끌고 광야로 나왔으면 자칫하면 몰살당할지 모를 그런 위험한 처지가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 역사를 읽어보면 가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령관이 노련한 선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요. 수백 척의 함대를 한꺼번에 그냥 밀어붙였다가 몽땅 수장시켜버린 이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항해를 잘 몰랐던 로마에서 항해 해군을 처음 창설하고 싸움을 하러 나갔다가 이런 꼴이 된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죠. 또 있습니다. 돌판에만 살던 이 로마 백성들이요. 저 북쪽 게르만 지역으로 전쟁을 하러 나갔을 때 숲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숲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령관이 군사들 이끌고 거기 들어갔다가요. 용감하게 적진을 향해서 돌진한다고 갔다가 숲에서 수십만이 깨끗이 사라져버린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바다를 잘 모르는 사령관이 바다를 이끌고 간다는 거, 숲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이 군사들 이끌고 용감하게 쳐들어가는 거 자칫하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릅니다. 만약에 모세가 4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고 광야로 갔었더라면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물도 양식도 없는 그곳에서요, 이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해 나갈 수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 물론 뭐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렸지 어디 모세가 먹여 살렸습니까? 이러면 할 말은 없으되 하나님은 이렇게 광야에서 이들을 인도해 낼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위험을 예상하지 못한 채 모세가 나이 40에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민족 한번 인도해 보리라, 이게 모세의 착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있습니다. 모세가 나이 40에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다 해도요, 모세가 해야 할 중요한 일 하나는 못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입니다.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립되는 게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모세가 한 가장 큰 업적이 뭐냐고 한다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 이것만 생각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까지 데려오는 것 참 중요한 일이죠. 참 중요한 일이죠. 데려놓기만 하면 안 되죠. 사람들을 교회까지 데려와서 데려놓기만 하고 그 뒤 일을 제대로 못하면요, 교회 정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온 사람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둘 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광야 40년 동안 헤매고 다녀야 했습니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모세가 나이 40대에 있었던 게 아니란 뜻입니다. 모세가 광야의 애굽 궁궐에서 학문을 다 배워 익혔다고 했습니다. 그거 다 배워 익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르쳐낼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분야에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능 분야 아니면 운동 분야 이런 데는요, 참 천재들이 많이 나와요. 어떨 땐 참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3년, 4년 쭉 자꾸 연습을 해가지고 겨우 뭐 조금 될똥 말똥 이래가 힘들게 하고 있는데 어때 조그마한 어린아이들이요. 그거 다 해버리는 거 보면 야, 참 기죽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몇 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던 거 저걸 저 조그만 아이 녀석들이 어떻게 저렇게 해치우냐. 타고난 재능이라고 말할 수밖에는 없죠. 그런데 그런 분야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천재가 나오지 않는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 천재적인 설교자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10살, 20살도 안 됐는 젊은 아이가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요. 많은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게 또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하면 글을 쓰는 부분이에요. 문학가 중에는 천재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은 인생을 많이 들여다보고 그 나름대로 깨달은 바가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도요. 퀴즈 나가면 잘하죠. 그래도 성경 많이 알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해서 설교가 되는 거 아닙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것을 가르치는 데는 단순하게 학교 공부만 열심히 했다고 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인생의 경륜이 필요한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양이나 치고 양만 치고 허송 세월을 한 게 아니란 뜻입니다. 인생을 꿰뚫어보는 눈이 그 과정에서 자라가고 있었단 얘기죠. 그런 능력이 있었기에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나가는 겁니다. 모세가 다섯 권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보시면서 광야 40년 동안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무슨 필기구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컴퓨터가 있어서 글을 잘 썼겠습니까? 종이가 있겠어요? 펜이 있었겠어요? 그 광야에서 이 긴 글들을 또박또박 기록해 나갔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모세가 기록하는 심정으로 모세오경을 한번 읽어가보셔요. 얼마나 그게 감동스러운가. 그런데 그게 예사로운 글이 아닙니다. 예사로운 글이 아니에요. 모세가 제가 보기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일 참 위대한 일입니다만은 그거보다가 더 큰 일은요. 광야에서 모세의 오경을 기록해서 넘겨준 일이 더 큰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남겨준 이 글들이 후대에 미친 영향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 앞에 있는 이 다섯 권을 빼고 나면요. 유대교가 성립이 안 됩니다. 유대교가 성립이 안 되면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이런 일을 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광야 그러니까 궁궐에서 40년 공부한 것도 있고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인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겨난 것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40세 시절에 이 백성들을 이끌어냈다면 이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가르쳐가는 것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넘겨주는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모세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세 때에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한번 해보리라라고 나섰던 그것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정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세야 그건 네 착각일 뿐이다. 그때 네가 일을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허송세월 하다시피 보낸 40년은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모세가 숙성해가는 숙성이라는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만은 성숙해가는 그런 기간이었고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에게는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의도를 생각하고 40세 때의 모세의 그 생각을 더듬어 보면 모세도 여전히요 자기 나름대로는 옳은 생각이었을는지 모르지만 큰 착각에 빠져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들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정도는 아닐는지 몰라도 크고 작은 많은 착각 속에 빠져서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의 말을 듣고 우리가 본다고 해도 그걸 해석할 때는 항상 자기 경험 위주로 생각을 하고 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우리의 경험은요, 이 세상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겁니다. 우리가 만나야 하는 수많은 사람이 너무도 다양합니다만은 우리가 겪어서 아는 경험은 참 좁습니다. 이 좁은 눈으로 이 넓은 세상, 이 다양한 사람들을 자꾸 해석을 하고 보려니 우리가 잘못 보는 경우가 참 많죠. 그게 우리가 착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조금 듣고 나름대로 해석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보면 거의 대부분 틀리더라. 이게 제가 본 결론입니다. 남의 얘기보다 우리 집 얘기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우리 아들님이 어릴 때 다리가 굉장히 굵었습니다. 전에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아이들 자랄 때요. 유일한 고민이 다리 굵은 것과 다리에 털이 많은 거였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그랬는데요. 고민할 게 얼마나 없으면 세상에 다리 굵은 것 갖고 그렇게 고민하냐. 그래서 우리 은표는 반바지 안 입었습니다. 한여름에도 긴 바지만 입었지 반바지 절대 안 입었어요. 공군에 입대해서 훈련하는데 갔었는데요. 운동장 뛰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전부 반바지 입고 뛰는데 혼자요. 긴 바지 입고 뛰더라고요. 아이고 저걸 어째 하고 난데 저 엄마가 답답해서 그랬지만 제가 가자 엄마. 더워서 정 답답하면 지가 칼로 자르면 되는 기고 뭐 그러겠지 뭐 가자. 잘랐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요. 거기 가서도 저 다들 반바지로 뛰는데 저 혼자 긴 바지 입고 뛰더라고요. 다리 굵은 게 뭐 그리 흉입니까? 보기 좋더만. 어릴 때에 이 다리통이 얼마나 굵으니까 사람들이요 자꾸 입을 대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매겠겠노 그제? 제가 할아버지가 양봉을 하니까 꿀을 얼마나 미겠겠노. 그래서 굵어졌다. 보는 사람마다 그래요. 여러분 그거 다 틀린 말입니다. 정답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계실걸요? 우리 집안 내력입니다. 우리 집안 내력이에요. 제가 군에 가서 군대에서 주는 그 이 트렁크 같이 생긴 저게 팬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허벅지가 잘 안 들어갔어요. 전부 째서 입었습니다. 요즘은 좀 뭐 시원찮은지 몰라도요. 저도 그랬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요. 다리통이 다 굵어요. 그래서 째서 입는 그 형인데 그러면 손잡을 뻔하죠. 매기고 안 매기고 상관없이 집안 내력이라서 그렇습니다. 다리 굵은 집안이 또 어느 집이 있습디다. 그 집에 가서 얘기하니까 금방 알아들어요. 목사님 우리도 그런데요. 먹이는 것, 뭘 먹이느냐와 관계없습니다. 그 집안 내력입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들이 입대는데 다 틀려요. 그래 나무 일을 보고 함부로 입대할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제 동생 중에 한 녀석이 여기 제철고등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제가 군에 갔다 오니까 이 동생이 제철고등학교를 다닌대요. 야, 그 학교 언제 생겼냐? 제가 있을 땐 없었던 학교니까요. 자기가 1회래요. 그거 왜 갔는데? 새로 생긴 학교 왜 갔냐고 그랬더니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높이뛰기 선수를 했습니다. 운동을 하느라고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입학시험을 치려니 기존에 있던 학교들은 커트라인이 너무 높을 것 같고 새로 생긴 학교니까 이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 들어갔답니다. 제가 제대가 왔을 때가 1학년 말이었는데요. 공부를 좀 하는가 싶어서 성적을 이렇게 보았는데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운동하던 녀석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하면 그 공부 됩니까? 제가 딱 보니까 수학이 안 돼요. 수학의 기초가 전혀 안 잡힌 상태로 푼다고 열심히 푸는데 암만 하면 뭡니까? 기초가 안 돼 있는 애가 답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어요. 제가 그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순간에 제 나름대로 판단한 게요. 아, 대학 가기는 걸렀다. 그래서 2학년, 3학년 동안에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전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습니다. 명색이 학교 선생이라는 형님이요. 형수도 학교 선생님인데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어쨌거나 자기가 옛날에 운동했던 거 있고 운동했던 아이 치고는 그래도 한 2년 더 고생을 했는데 점수가 제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서울대학을 갔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형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이고 형수도 선생님인데 오죽 잘 가르쳤겠냐? 제가 제대하고 와서 걔 수학 문제 푸는 거 한번 딱 보고는 아, 대학 가기는 영 텄다. 그 이후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 그런 내막을 모르고 밖에서 사람들이 보면 사람들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거의 다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이 이렇더라는 걸 해석하는 걸 참 싫어합니다. 제발 해석은 하지 말고 본 사실 그것만 말해. 해석 좀 하지 말고. 해석이 왜 그런 거니까 다 틀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본 경험보다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세상이 훨씬 더 넓다는 것을 인정해야 이런 착각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참 넓습니다. 사람이요, 단순해 보이지만 절대로 단순하지 않고 참 복잡합니다. 그걸 내 생각대로 함부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착각에 빠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세상보다 더 넓고 모든 인간들보다가 훨씬 더 복잡한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재단을 하고 내 생각이 이런데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엄청난 착각에 빠져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생각, 내 고집이 우선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것, 이걸 인정해야 우리는 이런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모세처럼요, 아, 내가 한번 할 수 있다. 그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건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자주 인용해서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제가 인용하는 것이 신명기 8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도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복 주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이 녀석들이 또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 잊어버리고 제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서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린 참 고약한 버릇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셔도 어느 때쯤 가면 그만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에게 함부로 복을 주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좀 안 듣지만 출세해서 돈 잘 버는 자식이 좋습니까? 아니면요, 그저 막 지금도 저 나이에 자꾸 집에서 돈 뜯어만 가기도 하고 별 능력도 없지만 그래도 부모 말씀 잘 듣는 자녀가 좋습니까? 이거 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말은 좀 잘 안 듣지만은 좀 성질은 좀 고약하지만 그래도 출세해서 돈 잘 버는 자식이 좋아요. 아니면요, 능력은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부모 말이라면 이해하는 녀석이 좋아요.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입장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자식이 좀 보태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참 답답해서 안 되겠다 싶을 때는 막 좀 밉지만은 그래도 생활비 잘 붙여주고 용돈 좀 넉넉하게 주는 자식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능력이 충분하고요, 자식들의 손 안 내밀어도 충분할 것 같으면요, 돈 좀 있다고 폼 잡는 자식 그거요, 꼴도 보기 싫은 겁니다. 차라리 돈 없어도 순종하는 자식이 훨씬 낫죠. 우리가 어떤 상태이냐 하고 아마 영향이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좋은 생각이란지 모르지만 부모님들은 그래도 어쨌거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들이 더 귀한 법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무한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께 부족한 게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실 거냐라는 건 자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만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대에 자기 능력과 근력만 믿고요,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능력이 아니고요, 자기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능력을 더 중시했기 때문에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요, 자기 입장에서 늘 무언가를 봅니다. 그런데 진짜 위대한 사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자기 입장을 떠나서 남의 입장에 설 수 있다는 거, 이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의 입장에 설 수 있고 남의 입장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성도는요, 한 발 더 나가야 합니다. 남의 입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입장을 살피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매사에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실 것이 어느 것이냐를 찾고 그 뜻과 다르다면 나의 방법을 포기할 수 있는 이것이 어쩌면 성도가 빠질 수 있는 착각을 피해가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감히 저도 인생을 논할 때는 아직은 좀 멀었지 않느냐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길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뒤돌아보면 우리 인생길이요, 전 꼭 지뢰밭 같습니다. 지뢰밭에서 뛰노는 아이 같아요. 저도 지나온 과거를 뒤돌아보면 정말 지뢰밭에서 뛰어노는 아이 같았었는데 참 묘하게도 그 지뢰를 안 밟고요 뛰어놀았습니다. 지금까지요. 아찔했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제 인생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인생 뒤돌아보면 참 지뢰밭처럼 위험한 곳이었다라는 생각인데 거기에서 뛰놀면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온 사람들은 그 지뢰 안 밟고 거기를 뛰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요, 내 생각으로 사물을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면 여러분, 쓸데없는 착각에서 빠져나옵니다. 표현을 바꾸면요, 우리 주변에 잔뜩 늘려있는 지뢰를요 있는 줄도 모르고 뛰어다녔는데도 그거 하나도 안 밟고 지나가더라.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마저도 이런 착각에 빠져서 처절한 실패를 맛보았다고 한다면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고 재주가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고집,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뜻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남은 생도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며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앞에 놓이는 많은 위험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피해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